야고보서 강의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야고보서 이제 2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행위가 없이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한 죽은 믿음이 있고 어떤 마귀들의 믿음,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쭉 야고보가 이제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26절에 가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사람이 믿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야고보가 2장 끝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절한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 자체는 어떤 교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대속, 구속의 은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고보서는 이 신약 시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구원받으면 어떠한 행위가 나와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합당하게 성도로서 걷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실질적인 생활 지침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그 행위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주는, 그의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실질적인 생활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성숙한 그 사람의 그 지표가 인내할 줄 안다. 고통과 고난과 그다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2장이 들어가서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의 열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을 품위 있게, 또 고상하게, 또 적당한 때 적당한 말을 할줄 아는 이런 사람이래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런 성도다. 지금 그래서 이번 이 3장에서는 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여기 3장 1절부터 12절에 혀를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아마 신약 성경 이렇게 그 혀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몇장안 돼요. 다섯 장뿐이 안 되는데, 이 다섯 장뿐이 안 되는 이 짧은 그와 같은 그 서신 안에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1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1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문제가 벌써 거기 한번 나오죠. 26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다. 그래서 말이 고상하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지금 말 문제가 지금 그렇게 나오면서 2장 12절에는 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 문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을 이렇게 보낼 때그 수신자가 있는데, 그 수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처음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이런 어떤 교회 모임인데, 이 안에 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전쟁과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안에 무언가 엄청난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또 11절, 12절, 그 4절, 4장도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쭉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거 이 교회 안에 하여튼 비방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짧은 그와 같은 그 다섯 장 안에 말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서 보면 아,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가운데 어느 면에서 영혼의 자유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영혼의 자유가 자유 아니야. 자유가 있으니까 무언가 자꾸 말을 하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남을 비방하고 또 여기 4장 이 3장 1절 가서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서 보니까 무언가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 초점을 두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특권 가운데 가장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나 고양이 한번 보세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뭔가 의사소통이 될 줄 모르지만 뭐 개미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가서 보시면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면에서 사람이 사람답다 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 하나 들라고 얘기하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과 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뭐예요? 말하는 게 말을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단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어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이런 좋은 용도로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듯이 어떨 때는 말로다가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 인생도 망치기도 하고 하여튼 말 가지고 비방하고 가식거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경우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하게 이 말을 사용하고 혀를 사용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거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셨다는 걸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과 같은 그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현재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들에 의해서 많이 오용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긍정적인 말, 뭐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면 혀의 권능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잠언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뭐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들, 혀를 사랑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혀를 사랑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혀로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혀를 놀리고 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열매도 두 종류잖아요. 생명의 열매가 있고 사망의 열매가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뭐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쏟아내면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쨌든 잠언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문맥에 이렇게 맞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 정말 혀를 잘 사용해야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이 혀를 가지고 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혀를 잘 사용하면 나나 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이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이 혀의 권능에 달려 있구나 저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 인트로덕션 소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긴 뭐 영어로 가서 보시면 메스터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메스터. 여러분 석사 우리가 학사 학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출러라고 얘기하고 석사 학위 받았다 그러면 메스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메스터. 메스터. 메스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많이 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가서 보니까 이 사도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그 모임 아니면 그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걸 사도 이 야고보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뭐 이렇게 교회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임이든 지역 모임이든 뭐 자매 모임이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인도를 받아서 같이 나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은 꼭 교회 모임이 아니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생을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너희는 다 그냥 자꾸 리더가 되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뭐 꼭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이제 좋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생이 된다든지 특히 목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모임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연히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가 놓이게 되고 어떤 지위가 놓이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 명예가 놓이게 되고 또 어떠한 뭐 파워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놓이게 되는 게 인간의 모든 모임에는 다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야고보가 가능한 한 너희는 이렇게 리더나 아니면 선생이 좀 되지 마라. 왜 그러냐? 특히 선생이 된다고 하고 리더가 된다고 하면 말을 해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많은 경우 뭐 회의를 하고 뭘 하고 말을 해서 사람을 이끄는데 말을 하기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러면 더 큰 정죄를 받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아주 신중하게 그러니까 자꾸 뭐 리더 자리를 이렇게 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저희도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뭐 신학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뭐 집사, 지역 인도자 또 뭐 여러 그룹의 그런 리더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자연히 이렇게 리더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가 누구를 이 사람 리더로 세우셔 이렇게 해서 리더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남들을 섬기고 교회는 섬기는 데니까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도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어야 이 일들 이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리더가 좀 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말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또 리드하는 사람,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 특별히 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매를 맞고 모르고 못 행했다 그러면 조금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게 일반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게도 하시고 인도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특권을 주셨을 때는 많이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서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것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매를 맞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르친 대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위선자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 여러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겸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선포를 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화에 이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2절 가서 보니까 목사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제 임명을 하거나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22절 5장 22절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마라. 여기 안수한다고 하는 말은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무나 그렇게 쉽게 임명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그런 분들도 특별히 말을 해서 근데 무슨 직책을 맡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선뜻 아무나 이렇게 임명해 놓고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사실은 이런 거는 저에게 크게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성격이 조금 뭐라 할까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 어떤 A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는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또 하나 맡으면 이건 내 일이니까 절대 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걸 목사가 이렇게 딱 간파해서 딱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기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권면도 하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자꾸 생기는 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임명을 해서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로 또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좋지 않고 특별히 이제 올해 이제 7년 차라 맞추고 이제 8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지난 한 7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모르긴 해도 뭐 1,000명, 2,000명 뭐 그 이상이 여기 교회를 이제 거쳐서 나갔는데 한 번 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년, 2년, 어떤 사람 3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무언가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또 나가신 이런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새 뭐랄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사실은 또 그런 분들이 제게 엄청난 그런 그 고통도 많이 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실 어저께 그저께는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야 정말 이거 교회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무슨 상처를 이렇게 너무 크게 받아서 내 이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왜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고 성경을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사 제가 뭐 교사인데 교사로서 뭘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판단할 땐 그렇게 못하니까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결국은 비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갈라져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이게 얽음에 있는 그런 율법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거에 다 자유다 종도 주인을 보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다 자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말 문제, 비방하는 문제, 뭐 헐뜯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야고보의 수신 대상이 되는 그런 모임에서 초기에 생긴 것처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그런 교회들 특히 독립교회,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과거 우리 100년 동안의 그런 교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거기도 말 그대로 어떤 율법의 틀, 뭐 장로교 틀, 감리교 틀, 무슨 틀, 전통의 틀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하자 하면서 내건 기치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자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영혼의 자유는 심지어 목사든 교회든 어떤 세상의 권력도 거기를 타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런 형태의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그런 교회들 안에 이게 말이 그냥 말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도저히 그 아나무인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말의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자꾸 혀를 제어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성숙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어떠한 그 한 부서를 맡은 리더도 마찬가지고 이 말하는 거 이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감독 목사의 그 자격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초신자는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 뭐 있고 열정적으로 보여도 안 된다. 저는 이것을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조그만 그룹이든 뭐든지 거기에 리더가 된 그런 사람은 초신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이런 건 있어도 이것도 어느 면에서 이렇게 좀 성숙하게 이렇게 익은 가운데 인품과 함께 이게 나와야 이걸 이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일단 먼저 저에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실족한다고 하는 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말에서 실수하는 것을 좀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그럼 말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말만 훌륭하게 잘하면 또 고상하게 잘 하면 그러면 완전한 사람, 어느 면에서 뭐 죄가 없는 사람, 완전히 다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완전한 사람도 말을 잘하고 고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죄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은 뭐 쉬운 말이에요. 보라, 말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 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은 저 뛰어다니는 말들 얘기하는 겁니다. 홀스. 이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여기에 가로막대기 같은 이걸 하나 집어넣고 그걸 다 이게 컨트롤 해야만, 그래야 말이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이 이만한데 요 조그만 요 가로막대기 요거 우리가 여기 지금 재갈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말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절도 가서 보니까 또한 배들을 한번 봐라. 배가 엄청나게 큰 그런 배가 있지만 배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거 결정하는 거는 배 자체의 큰 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 밑에는 조그만 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틀어지면 그 엄청난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왼쪽으로 틀어지면 그 엄청난 배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크든 작든지 간에 하여튼 이 조그만 키 하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재갈하고 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사공이 이걸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그걸 할 때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여기 걸리겠죠. 안 가려고 하니까 말도 그렇잖아요. 말의 본성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듣게 이쪽으로 가려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배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키를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저항이 거기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이기고 이 재갈과 그 다음에 이 키를 가지고 말이나 배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한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손. 말을 부리는 사람, 또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강한 손이 있어야 요 작은 것들 가지고 큰 거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우리 이 내부에 우리의 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이 혀를 제어하려고 할 때 엄청난 저항이 걸린다는 거예요. 첫째 저항은 뭐냐? 우리 내부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본성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저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외부의 저항 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건 외부의 어떠한 그 압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겨야 그래야 입에서 고운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 예, 사공이 이 손을 가지고 이 키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말 부리는 사람이 재갈 이렇게 움직이고 하듯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순응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예, 그래야 혀가 조절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저항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 말이나 배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조절이 안 되면 가서 사람 차고, 그렇죠? 짐 다 떨어뜨리고 하면, 그러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배도 마찬가지잖아. 딱 부두가 있으면 거기 가서 딱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 갔다 부딪히고 그러면 사람 죽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혀도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참 야고보가 참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그런 그 뭐랄까 비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는지 참 너무나 멋있는 그런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말이나 배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도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편 141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느냐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1편 3절 4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예.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왕이 되고 왕이 되면 남을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말을 좀 제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혀를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이거 혀를 어떻게 손으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절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너희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냐. 사람이 악하면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없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야, 참 이게 여러분과 제가 뭐 요 근래 인터넷이니 이런 데서 무슨 뭐 논쟁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쌓여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 습관 이런 거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교회 와서 말하는 거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 이 말하는 데서부터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이게 다 입으로 다 무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 그래요. 사람 구원하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 말을 해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 변화시킨 거 없습니다. 뭐예요? 그럼 메시아 표적을 보여줬고 변화된 건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떻게 말씀으로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가 자그마치 2만 킬로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야?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사도행전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의 별명을 머큐리라고 불러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바울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권면 많이 했는데 속임수나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 믿으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탐욕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거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도 권면할 때도 간사함이나 속임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아첨의 탈을 쓰고 그렇죠. 아첨하는 말을 해갖고 이거 사람을 끌어들여 그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실질적으로 희생도 생길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가운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정직하게 다 이야기해줘야 돼.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아첨하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에 권능이 있고 특히 선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하는 문제 몇 가지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가서 보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지금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저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을 내가 좀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말이 많은 곳엔 죄가 부족하지 않아. 말이 많으면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12장 22절 또 가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거. 15장에 가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특히 부부싸움 하실 때도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안 하고 산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저같이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인 이런 사람들은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의 노력을 아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혀를 꽉 깨물고 노력의 노력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요 근래에 더 많이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 도다. 우리 혀, 몸이 이렇게 있을 때 혀가 얼마나 해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일들을 자랑한다. 그 얘기하면서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 뭐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봄철만 되면 산에 불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배 꽁초 하나 딱 버린 게 그냥 몇 헥타르씩 이렇게 불을 일으켜서 너무나 많이 이제 손해나고 하는 거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혀는 불이다. 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불법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혀 안에 불법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혀 안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뭐 진화론,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이거 다 말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상 모략하는 거, 비방하는 거, 거짓 고소하는 거, 사기치는 거, 기만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 다 뭐예요? 말로다가 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법이 이 혀라는 거 안에 하나의 세상을 이루며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혀는 불법의 하나의 세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혀가.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 또 뭐라고 되니,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불법의 세계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힌다. 다시 말해, 예, 혀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그 잘못들 가서 보시면 결국은 우리 몸을 다 망치는, 예,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이룬다는 거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전 과정에 혀가 영향을 이제 미친다. 예. 그 다음에 결국 혀는 컨트롤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면 혀는 어디 출신이냐, 혀가 나오는 출신이 있어요. 그 출신이 뭐냐, 지옥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혀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 혀는 어디에 지금 놓여 있냐,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 위에.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옥불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불호수, 또 예수님이 게헨나 지옥 이런 거 얘기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일으키는 그 혀는 원래 출신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불을 담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불의 특징 몇 가지, 뭐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초등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건데 불의 특징 몇 가지만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불은 크게 시작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작게 시작해서 어때요? 자라고 결국은 열을 불러일으켜요. 조그맣게 논쟁이 시작된 나중에 와서 그냥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불이다. 그 다음에 불은 모든 걸 태우고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이 말의 논쟁이 잘못 시작이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불은 거기 자기가 불 생겼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불은 없어요. 반드시 퍼지게 돼 있다. 근데 거기에 특히 연료를 더하면은 불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조언도 하고 해서 이거 불을 꺼야지 거기다 갖다 자꾸 연료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 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게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불.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말하는 것을 소금으로 간을 치사하게 하듯이 좀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은 잠언 2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언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아,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진 말아야 되겠구나.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게 소문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십이라는 거예요. 가십, 쓸데없는 말들하는 거. 타오르는 수채 수출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제가 다윗과 그 솔로몬이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내용이 시편 39편, 잠언 14장, 17장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왔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혀는 위험한 짐승 이상 가는 존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자도 길들일 수 있고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고 서커스단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코끼리도 길들일 수 있고 태국에 있는 그 코끼리 길들이는 거 이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해서 사람이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구나.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길들여. 심지어 뱀도 길들이고 고양이 뭐 개 할 거 없이 돌고래도 길들이고, 그렇죠? 엄청난 크게 고래도 길들이고, 다 길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다. 대화 속에, 독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금 좀 솔직담백한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게 벌써 뭐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까지 앞을 쫙 내다보고 이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몇 수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를 가서 보면 물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간교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은 경우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짐승을 길들이면 사실 짐승이 큰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혀도 마찬가지로 길을 들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길들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도 길들이면 좋은 거 많이요. 우리 자동차 타고 오잖아요. 그 자동차가 엔진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한 거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길을 들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그렇죠. 파워플랜트가 움직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혀는 좀 길들이가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6절에 있는 것처럼 원래 그 출신이 지옥불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무슨 논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될 땐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경우까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느 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지금 막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 환자, 거의 죽을 지경에 다 있는 그런 사람, 불쌍한 이런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불멸의 혼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리 사람이 누추하고 비천하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있다.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이 들어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까딱 잘못한 하나님 저주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뭐 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같은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특별히 같이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헤어져도 제가 늘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말씀드리잖아요. 헤어질 때 서로 좋게 헤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다른 데 가셔서 정말 평안하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성도를 축복해서 내보내야 되고 성도도 이 교회가 내가 생각은 좀 다르고 하지만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모임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한번 뭐 킹제임스 성경 쓴다 뭐 어디 뭐 하여튼 뭔가 세게 한다는 그런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나오면 어디 구원 잃어버린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돌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교회가 하잖아요. 그 이단이나 하는 일이지. 그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교회만 딱 나가면 목사나 누가 전화해서 절대 저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 특히 같이 믿음 생활하던 그런 그 성도들을 저주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11절 가서 보니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특히 이 유대 지방, 중동 지방에는 이 물이 대단히 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게 짠물 내다 민물 내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어떻게 그거 믿고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나무도 마찬가지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같이 섬기고 같이 일하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그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되듯이, 예,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조금 더, 예, 귀중하게 여기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간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나 이런 그 나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다가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샘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올리브도 내고 포도도 내고 이렇게 내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혀가 좋은 말을 자꾸 이렇게 내고 고상한 말을 내고 아름다운 말을 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내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 배운 거, 배운 사람이 어떤 그런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해서 피곤한 자를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다. 자꾸 여기 학식 있다, 학식 있다는 말을 영어로 가서 보시면 learned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배운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처럼. 여러분, 아, 저 사람 배운 사람이야. 그럼 뭐 들어가는 게 있죠, 개념이.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무언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터득하신 그런 분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하시고 또 그렇게 듣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 혀의 문제는 마음의 이런 문제라는 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혀의 말씀으로 살리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들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잠깐 좀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그저께 오늘 굉장히 좀 다운이 돼서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고 한 바퀴 이제 운동장 이렇게 돌다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도대체 인생을 뭘 어떻게 하고 살았나.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 한 형제님이 이런저런 그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줬어요. 이런 가운데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돼서 그래서 말에 대한 거예요. 한번 시편 31편 13절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어 싸우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사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8절 넘어가면서부터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말로다가 어찌나 다윗을 핍박하는지 다윗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합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오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지난 한 20년 동안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킹잼 성경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다. 제가 간구하고 아침마다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이 혀의 말다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되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이 행한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많은 핍박이 이제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가거든 혀의 말다툼, 비방, 헛된 소문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할 때 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내 나머지 인생을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정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혀에 대한 그런 그 말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에 대한 그런 그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조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렇죠? 그다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